그리고 혹시 저기 오늘 오전에 우리 성경책 한권 자기 게 아닌 것을 그거를 저 갖다 놔 주신 분이 혹시 누구세요? 여기. 아, 수경자매님 챙겨주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창환 형제님이 이 아들처럼 자녀처럼 여기시는 이 성경책, 귀한 성경책인데 그거를 휴양회 때 이제 조금 잠깐 동안 그좀 이제 잃어버리셔서 대단히 마음에 이제 좀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성경책 이렇게 찾고 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챙겨주셔서 우리 수경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같이 펴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 절만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선하시고 좋으심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마이크 하울링이 좀 있네요. 게인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년의 남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동안 젊어서부터 쌓아왔던 것, 이런 것들을 행여라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산도 있겠고, 또 내가 이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라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성에게 내가 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좀더 힘센 사람에게, 자기보다 힘센 어떤 이 아이에게 얻어맞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병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천둥과 벼락이 칠때 아이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귀신, 우리가 사실 성경적으로는 귀신이라는 개념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그 귀신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분리불안 이렇게 이제 부르죠. 괴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이 나이를 막론하고 또 문화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어쨌든 이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두려움,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이 공통적인 두려움 중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이 있습니다. 또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길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본질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도대체 인간은 왜 언제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는 사실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딱히 언제서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어떻게 꼬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이 언제서부터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이 아담과 또 그의 아내 이브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낙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 우리는 매 순간 늘 뭔가 근심하며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삶이 상상은 잘 안 가요. 우리는 그걸 극복해 본 적이 없고 그게 떠나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게 없으면 참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겠다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은 해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면서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겼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냐? 처음에 인간이 가장 처음에 느낀 그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인간 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창세기에 이제 우리가 3장에 가서 보시면 8절부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8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순간 즉시 느낀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치심이고 둘째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마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도 제가 믿기로는 아마 아담과 이브의 몸에서 빛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빛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아마 빛이 이 옷을 대신했기 때문에 옷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봐도 천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빛난 형태로 나타나고 번개와 같은 용모를 가졌다고 하고 이렇게 빛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때 천사보다 훨씬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도 분명히 그 몸에서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에 그 영광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그 빛이 사라지니까 인간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도 느끼는데 이 수치심은 누구에게 느낀 것이냐?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전혀 벌거벗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던 이 인간 아담과 이브가 그렇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이 어린 자녀들 간에 사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범죄하는 순간에 즉시로 인간 대 인간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직 동산에 거니시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과 이브가 나뭇잎으로 서로를 향해서 지금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먼저는 인간 대 인간이 느끼는 것이고 또 인간 대 짐승이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인간 대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 느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음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수치심과 함께 또 하나 느낀 것이 이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사이에 두려움이 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벌거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숨은 거예요. 만약에 벌거벗음 때문에 임하는 이 두려움이 인간 대 인간에게도 먼저 임했다면 아담과 이브가 서로가 두려워서 숨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는 숨지는 않았어요. 수치 때문에 몸을 가렸을 뿐이지 서로를 향해서 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거벗음으로 인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떠나가고 그 벌거벗은 수치로 인한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렵게 된 이 이유는 단순히 어떤 벌거벗음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의로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예 부여받은 의죠. 태생적으로 그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의의를 상실하는 그 순간에 인간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의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로 또는 자신의 창조자로 또는 자신의 어떤 보호자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을 심판자로 대면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는 인간의 삶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게 삶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어요. 늘 불안합니다. 인간 안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만 더 무서운 걸 보면 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연이 이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 인간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이제 하나님을 심판자로 대해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모든 죄의 형벌로 인해서 자연이 저주를 받았고 자연이 인간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이 인간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낙원에 거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있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손만 뻗치면은 자연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저주하시니까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이제 그 땅으로부터 땅을 갈아서 소출을 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연이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런 것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짐승 또한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과 이 자연과 또 뱀과 이렇게 이제 저주하시는 그 장면에서 창세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순간에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뱀은 비교급으로 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뱀이 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는데 뱀은 그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짐승이 저주를 받으면서 짐승도 더 이상 이제 인간에게 호의적이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는데 창세기 9장에 가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과 짐승이 더 이상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은 대단히 상대편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둘이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지금 짐승과 인간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 땅과 인간이 적대적이 되었고 짐승과 인간이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제 인간과 인간이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 다스린다는 표현 이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는 그 이 완전했던 사랑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열망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묶이게 된 거예요.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자를 남편이 그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이상 그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자신의 절대적인 보호자로 대했던 그분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 엄마를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들이 엄마만 보면 방긋방긋 웃고 이러다가 엄마만 눈에서 사라지면 울잖아요. 그랬던 그 절대적인 보호자가 그 자기를 자기를 해치는 그런 어떤 이 적대적인 사람이 됐을 때에 그 느끼는 공포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그냥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자신들의 심판자, 자신들을 벌주는 그런 분이 이제 되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그 인간의 그 삶의 본질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그 모든 인간 거쳐서 저희까지 이른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우리 모두에게 인간 인생의 이제 본질은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인류를 대표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만을 사랑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척박한 땅을 갈면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그 삶 속에는 원래 충만했어야 할 그 사랑, 사랑이라는 그 작동 원리,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예,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고 사랑 그 자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그 인간의 작동 원리가 원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라는 작동 원리는 치명적으로 인간에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작아졌어요.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위축됐어요. 반면에 다른 이상한 것들이 인간의 그 삶의 작동 원리로 이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경쟁, 질투, 시기, 모함, 또 적대감,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전면에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이 삶의 어떤 방식으로 작동 원리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져버린 그 인생, 이 인생의 본질, 범죄한 이후에 달라져버린 이 인생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심으로써 이 삶을 이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여기 지금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원래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이 아브라함이 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 순간에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거나 뭐 무슨 큰 어떤 근심이 있다거나 이런 어떤 이 뭐 다른 부족이 옆에 부족이 지금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고 있어서라기보다 그런 것들 단순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그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범죄한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면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 인생 본질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인생아, 두려움에 쌓여있는 인생아, 두려움이 그 삶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인생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나그네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그 에덴을 떠난 아담이 낯선 땅을 갈고 있는 모습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다른 부족, 또 그 땅에 토착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오게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토착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토착민들로부터의 경계와 또 배척과 또 살해 위협 속에서 스스로 자신과 또 그 자신의 가족들을 방어하면서 늘 긴장해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 아담의 두려움, 아담의 모습, 그거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본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본향을 떠나서, 본향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지금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순히 그냥 뜬금없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오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모든 인생, 모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란 무엇입니까? 방패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안에 지금 내가 너의 방패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인생의 본질에 관한 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뭐로 보신 것입니까? 인생을 전쟁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육적으로도 우리가 전쟁이고 영적으로도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은 당연히 영적인 전쟁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생은 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서 저 사악한 자, 즉 마귀가 계속해서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인생이 이 인간의 인생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공격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두려운 이유는 사실은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그 공격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주먹으로 나를 친다. 그런데 그 주먹이 애기의 주먹이면 내가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왜? 나는 어른이고 걔는 애기라서 걔가 아무리 나를 때려봐야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그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끊임없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이 두려운 이유는 내 힘으로 그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에는 공격 자체를 차단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네 인생에는 공격이 전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는 너에게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에게는 앞으로는 모든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나 곤경이나 공격도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격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이고 공격은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 이제부터는 네가 너의 인생을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없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방어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데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환난, 곤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공격들로부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나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뭔가 보상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 큰 보상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의 이 큰 보상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뭔가 그 주실 선물들, 다른 보상들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자손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고, 또 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 거하게 하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상으로 주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다 이미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내가 너에게 줄 그 씨들, 후손들이나 내가 너에게 줄 영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그렇게 큰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지금 99세에 이제 100세가 되어서야 이 아들을 얻기까지 이제 이렇게 연단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그것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말씀을 지금 온전히 이해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보상이라는 이 말씀을 사실 지금 완전히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의 2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뭘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사실 이 엄마나 아빠가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서도 그것이 정말로 이 아이에겐 가장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줄 장난감이나 어떤 다른 용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태예요.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이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 우리의 이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분이 절대적인 나의 보호자가 되신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이고 영원한 보상이고 지극히 큰 보상인데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좋습니다. 저 구원시켜 주신 거 감사해요. 아이 물론 감사하지요. 뭐 누가 감사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실래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지금 뭐 주실래요? 하나님 저 지금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학교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그 취직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에 쪼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저 필요한 돈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몇몇 가지의 선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 그것이 지금 이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몇 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내가 받을 지극히 큰, 가장 큰 보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또한 우리 신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해가는 그 여정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일찍부터 이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I shall not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I shall not want. 내게 뭔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뭔가 더 이상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몇 가지 내게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을 설사 안 주신다 하더라도 그건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래서 이 다윗을 사울 대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지금 나에게 뭔가 조금 부족한 거, 돈 좀 부족한 거,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거, 내가 남보다 조금 적은 아파트 평수에서 사는 거, 이게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자신을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가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 자체도 두렵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다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상실되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간이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삶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의 이 본질을, 이 본질적인 이 두려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인생에게 그 인생을 대표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인생에 끊임없이 여전히 공격은 계속 있을 것이지만 이 전쟁에서 공격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공격을 네가 직접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막아주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몇몇 푼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너의 이 지극히 큰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동일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동일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이 내 인생의 이 본질적인 두려움을 아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순간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몇 가지 그런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보상이구나. 천국에 갔을 때 이 황금 길과 이 온갖 보석들과 진주문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천국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장막을 치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좋구나.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아무 것이 없어서 내 안에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자신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은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아 정말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보상이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주님께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제 인생에 방패가 되시는 것을 깨달은 분들은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또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제게도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제게도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제게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좀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